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금요일 날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서 시작했어요. 근데 3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절 설교 제목이었던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그게 주제였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1장 2장에서는 먼저 이 예수야말로 어떻게 천사보다 뛰어난 분인가? 그거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권면한 후에 자 3장 1절 2절 특별히 2절이 1절이 장식 구절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절 이하부터 모세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또 열어가는가 하면 예수님과 모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슈퍼히어로 그렇죠? 가장 위대한 사람을 대라면 모세인데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집을 섬기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울러 이제 5장 이하부터 멜기세덱을 소개한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떻게 인간의 반차를 쫓는 인간의 반열을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the greatest priest 그 예수 위대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영원정에 작정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이건 황소의 소의 양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아들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는가 그분이 제사장임과 동시에 제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면면이 흐르는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제와 더불어 오늘과 두 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꿰뚫고 지나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5장에서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6장에서는 5장과 6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경고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계시면 자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실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4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4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찾아 펴보시면 다 찾으신 분들 아멘? 예,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어? Wait a minute.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한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결단코 상쇄할 수 없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적 구원이 아닌가? 이게 뭐지? 한 번 빛을 받고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다? 아, 그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되는 게 단어 단어마다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절을 어떻게 열어가는가 하면 2인칭적으로 열어갔어요. 우리와 너희, 우리와 자신을 포함시킨 우리와 너희라는 표현. 이거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거든요. 우리와 너희. 하지만 4절에 가시면 논조가 약간 변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말은 위대한 한국말이 위대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나중에. 그래서 한국말은 주어가 없이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주어가 없이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행위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사람이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4절을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누가? 라는 말이 없잖아요. 누가 이 사람이냐? 히브리서 아니 히브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For it is impossible in the case of those. 자, 여기서는 그들 그리고 them 이런 말 그 사람들과 그들과 them 그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벌써 이거는 3인칭적으로 나랑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관계가 친밀할 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those and them이라는 3인칭적인 논지가 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래서 이 4절과 6절, 4절로부터 6절은 이제 경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 공부 안 하면 오늘 죽을 줄 알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그런 말 엄청 듣고 자랐어요. 워낙 뺀질뺀질거리고 공부를 안 해서 공부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너 공부 안 하면 밥 굶을 줄 알아. 그래서 밥 굶었을까요? 아, 그때 죽었으면 제가 아직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죽는다라는 표현은, 너 죽인다라는 표현은 그건 부모님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염원의 표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4절, 6절에서 이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죽을 줄 알아. 그 권면을 하신 후에 이제 9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9절 이하부터 12절까지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던 좋은 것.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이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게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던 이 구원에 더 좋은 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으로 이해할 몇 가지 구절들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믿기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상보다도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고린도전서 10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사건을 설명하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세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내려온 그 만나 반석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가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읽어가면서 그 사건이 단지 그때 거기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자 제가 좀 흥분하지 않고 에너지를 좀 전략하면서 말이에요. 과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지시봉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배교의 사건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라든가 마라의 쓴물을 통한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이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그잼플이라는 거예요. 이그잼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구약에 일어난 구약 백성들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더 이상 그때 거기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영적인 거울이 된다. 영적인 거울.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히브리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건들은 나의 거울이다. 내 모습이 비추어지면서 과연 내 안에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로서의 그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자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려고. 자라가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자주는 아니에요. 제가 이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우리 뉴라이프에서 하던 버릇.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성숙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있어요? 아, 옆에 있는 사람, 오늘도 여기서 보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포인터가 12절에서 등장했죠.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을 본받게 한다. Imitators. 근데 그 Imitators이 누구예요? 자, 11장에 가면 쭉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미리 연상시키면서 그들을 본받는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본이 될 뿐이지 그들은 우리의 목표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도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콜로라도를 자동차 타고 가신다면 여기는 제가 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LA에서 콜로라도를 가려면 여러분 I-15를 타고 I-70 이스트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근데 I-15를 타고 쭉 가다가 여러분들이 보면 콜로라도까지 400마일 그럼 거기서 막 이야 콜로라도 다 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뭐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정표요. 아, 400마일만 더 가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쭉 가다 보는데 I-15을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솔트레이크까지 100마일. 그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잘못 왔네. 왜냐하면 솔트레이크로 100마일 정도 갔다는 건 I-70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솔트레이크까지 100마일은 무슨 뜻이에요? 이정표예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뭐에 불과해요? 다 이정표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 실망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아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것인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 공동체에 있었던 좋은 것,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었던 그들이 힘써 행할 일들을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의 믿음의 reference, 기준 삼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한다, 성숙한다라는 건 변화하기 이전과 변화한 이후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했다는 것에 대한 기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에 격려받아 life together, 서로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아멘이 좀 약하긴 약했어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제가 힘을 좀 받기 위해서 아멘 할 때 크게 해주시면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절이에요. 자, 10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던 좋은 일이 무엇이라고요? 더 좋은 것,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 즈음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에 관한 많은 이렇게 공부를 좀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그거 물귀신입니다. 끝까지 자꾸 늘어져요. 제가 유튜브에다 은퇴 이후의 삶 이거 좀 쳤거든요. 그랬더니 알고리즘으로 맨날 은퇴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아주 좋은 방송도 유튜브 방송도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2015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두 번째 인생 배움의 길에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 상황에서 보면 보통 51세, 55세는 좀 늦고 50세 이후 60세 정도가 되면 거의 다 사회생활에서 은퇴할 때가 된대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여러분 요즘 환갑잔치 하는 분 계세요? 저도 2년 전에 환갑잔치는 안 했어요.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보통 평균 수명 시대가 이제 100세, 길면 100세, 짧으면 90세예요. 그러고 보면 만약에 우리가 50세, 55세의 한국적인 상황에서 은퇴를 한다면 살아야 될 기간이 30년인 거예요. 40년인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평생 학습이라는, 평생 배워야 된다. 그럼 뭘 배워야 되냐. 거기서 이제 한 예를, 한 대기업에서 부사장을 역임했던 한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그분이 은퇴한 후에 공부를 해서 대학 미술관에서 방문객에게 미술을 소개하는, 저는 이 단어, 멋있는 단어를 그때 배웠어요. 도센트. 도센트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화랑이나 갤러리 같은 데서 미술품을 설명해 준 사람이 도센트래요. 참 기품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국말도 배웠대요. 그래서 외국어 자격증을 따가지고 또 다른 모든 사람, 외국어를 배우기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무료로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대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사회봉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퇴직 전에 제 삶의 기준은 올바른 삶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올바른 삶에서 가치 있는 삶.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고민해서 얻은 결론은 가치 있는 삶이란 도대체 가치 있는 삶이 뭐냐를 이분이 엄청 고민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 이 말이었어요. 고민해서 얻은 결론은 가치 있는 삶이란 결국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그 정말 전신 마비가 된 분을 깨끗이 닦아주면서 그것을 서비스 받는 분보다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분의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기쁨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는요, 퇴직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성도는. 성도는요, 우리의 구원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What does it mean we're saved?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형상화되는데, 그러면 제가 2부에서 찬양하는데도 저는 요즘 그런 저 자신에게 그런 딴지를 많이 걸어요.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찬양을 막 하면서 도대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로 충만한 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뭐 예수 생각하면 몸이 부르르 떨리고, 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게 뭘까?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나? 왜 주님이 오셔야만 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모두 대속물로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럼 뭐예요? 섬김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내용이 뭐냐? What does it mean that we're saved?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형상화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형상화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섬김이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던 구원에 있는 좋은 것이었어요. 서로 사랑으로 남을 섬긴다. 맞습니다.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It's a personal relationship. 그리스도와 맺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는 반드시 공적인 관계, communal relationship으로 항상 연결되게 돼 있어요. Life together, 함께하는 삶. 구원받은 사람은요,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life together, communal, 공적인 public relationship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내면의 확신뿐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이웃의 섬김의 공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함,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life together, 함께하는 삶으로서 사랑의 섬김이 있는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은 또 뭐냐? 이게 뭐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긴다는 건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기꺼이 기쁘게 손해보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건요, 치사한 걸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치사한 일, 아 이거 내가 뭐 나 잘 되라고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 뒤에서 이 말하고 손가락,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상처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는다는 것, 그거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자신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그 군인을 포함한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 최종의 모습, 내가 하는 섬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지 않아도 그 섬김 자체로 하나님이 좋은 상태,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3부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나 덧붙일게요. 이전에 어떤 대교회 목사님이 좀 그런 분이 있었대요. 와가지고 성도님이 아이 저는 숨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숨어서 섬길 테니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가만히 내버려 줬대요. 그랬더니 오늘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안 보이시더래. 그래서 왜 안 보이는가 해서 물어봤대요. 교육자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 왜 안 보이노?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대요. 그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이 교회는 숨어서 섬기는 사람을 안 알아준다고 나갔대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대가와 알아줌이 상관이 없어요. 알아줘도 되고 알아주지 않아도 되고,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손해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다 생각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서로 사랑하면 섬기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같은 말이 사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게으르지 아니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다. 같은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구원에 더 좋은 것을 누리며, How to enjoy your saved life.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즐기며 내 인생에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라. 그럼 부지런을 떤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일 열심히 하는 게 부지런함일까? 자, 저는 당뇨 환자라는 것 여러분 이제 아시죠?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맨날 피 보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피를 딱 내요. 그런 분 많죠? 네, 저 피 딱 내서 저도 여행 오면서도 기계를 가져와서 아침 피 딱 재고 딱 쟀더니 아, 어제 실패했네. 먹지 말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혈당이 높게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절제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먹는 것, 오늘 좀 덜 먹고 조금 더 많이 걷고 몸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걸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요, 왜 죽는 줄 아세요? 게을러서 죽습니다. 이 점검을 안 하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중에 아침에 딱 점검을 안 하고 시작하면 오늘 하루가 무절제죠.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요. 모르니까 그냥 막 먹어요. 그게 내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생각 안 하고, 하지만 내 기준점이 딱 생겼을 때 내가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여러분 이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낸다는 건 아주 지겨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겨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부지런하,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는 건 새벽불 보고 일찍 깨어난다는 그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성실함,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은요, 계속 반복해요. 밥도 반복해서 먹고 잠도 반복해서 자고 일터도 반복해서 나가고 우리는 반복해서 집을 청소해요. 대부분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지루하게 반복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성공의 요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였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힘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많은 유익을 얻게 돼요. 저는 한국의 간증 문화가 우리를 오해시킨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런 간증에 익숙하잖아요. 우와, 성경은 막 송이 꿀보다 달고 한 번 앉으면 뭐 그냥 뭐 세 시간은 그냥 기본이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이 말씀을 맛있게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그렇게 재밌던가요? 재미없어요. 저는 성경 1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결심한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성경 1년에 5독한다. 그래서 지금 3독제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그것도 Thank you. 그것도 이 성경도 이게 모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날 구약 백성의 그 어리석은 행위들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왜 묵상해야 돼?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 쪼다들 이 바보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지? 그런데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살아가지고 내 마음 전체를 그냥 막 엄습하는 때가 오거든요.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아주 좋은 거고요. 그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요. 그게 한 번 오면 10년 가요. 그런데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해죠. 말씀이 막 총 읽고 보다 달다고 그랬는데 웬걸 나는 왜 이렇게 안 달아?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해? 어르신들은 요즘 눈이 너무 침침해서. 맞아요. 저도 눈이 요즘 엄청 침침해졌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몇 개를 갖고 끼워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힘든 일들을 반복해낼 때야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오늘도 지루하게 예배드리고 오늘도 지루하게 말씀 보고 오늘도 지루하게 기도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거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성실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던 좋은 것이었고 그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 확인받았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갖춰야 될 좋은 것이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이건 시간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는 것, 무슨 뜻?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이해를 갖고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의 교재의 권면,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혹이라도 믿음의 흔들림을 받아 떨어져 나가는 사람처럼 헤매다가 돌아오는 것, 제가 오늘 4부에서 아니 네 번째 예배에서 나누려던 걸 2부에서 미리 나눠서 3부 여러분에게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인데 여러분의 수준이 그냥 드러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 역시 기쁨의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자, 1학년 100번 다니면? 1학년이에요. 1학년. 여러분, 교회 생활을 10년 하면 그게 10년의 성숙인가요? 저는 목회를 35년 하면서 1학년 믿음의 첫 번째 경험을 계속해서 10번, 20번, 30년을 반복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는 30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그게 인생의 30학년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의 1학년인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5장에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 같고 맨날 수족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래요. 오늘도 누구한테 시험 받고 교회 와서 사람들 보고 시험 받고 그래서 또 뭐해요? 가출해요. 그래서 나와서 한참 있다가 이건 아닌가벼. 그리고 또 와요. 그래서 또 우리 콜라드에서 오신 분하고 이제 우리 편집사님 가정하고 우리 교회 여기 등록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목사 그분들은 직장으로 이제 오래 다니셨는데 어저께 그 말, 아 지금 벌써 새 겨우 등록을 세 번째 하고 있다. 세 번째 방법하는 거죠. 그거는 이사라는 특별한 행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실력이 초등학생밖에 안 돼서, 1학년밖에 안 돼서 맨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는 30년 다닌 것 같은데 믿음은 1학년.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성도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은 몇 학년이셨나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몇 학년이세요? 그 해만큼 살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그럼 믿음의 수준은 뭐냐? 네, 맞습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에이,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다 형이상학적인 단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형이상학적인 개념은요, 이게 우리의 관념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관념적인 것들을 수치로 표현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원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저도 가서 이제 우리 성도 있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님 지금 1은 그냥 살만하다, 10은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다, 얼만큼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딱 잡히잖아요. 나 한 7 정도 아파요. 여러분 아프다는 건 관념적 개념이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아프다라는 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은 죽을 것 같고 1은 그냥 견딜만하다 그러면 아 7 정도면 아 정도 이 진통제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게 가늠이 되잖아요. 그럼 사랑은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데 친절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언어들을 추상적으로 남겨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 여러분 믿음은요, faith는요, 셀 수 없는 관념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 그러면 믿음과 faith, 그것도 history라고 이해하는 분 없죠? It's a faith in work. 믿음은 나로 하여금 무언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해요. 일을 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네 가지 일 셀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개념화, 구체적으로 개념화 시키면 work예요. 사랑은요, 수고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차용 언어예요. 여러분 영어는 프렌치나 German이나 혹은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이렇게 차용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Church, 그게 독일어의 Kirche에서 차용된 언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은 순수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한자로 표현을 할 때는 손수자에 고생할 골자를 써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뭐예요? 손이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Who do you love the most? 그러면 그래요. I love God, Pastor. 나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그럼 제가 얼른 정색하고도 물어요. 그럼 요즘 내 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일이 뭐야?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건 속지 마세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손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Love in labor. Love in labor.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Honey, I love you. 맨날 입만 열면 I love you.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옷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Honey, I love you. Is dinner ready? 저녁 준비됐어요? 그리고 또 Honey, I love you. 그래요. 그러면 그 러브란 말에 그냥 막 녹아가지고 난 남편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위하여 그 손이 고생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나오네. 여자분들 대단하세요. 여기 손이 고생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망은요, 소망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고 네 번 찾고 끝까지 참아주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늘 변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오늘 좋다가 내일 나빠지는 게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성숙한 사람은요, 오늘 좋다고 너무 선을 안 넘어가요. 저도 이 교회 생활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 저거 좀 위험해, 뭐 좀 어느새 얼마나 친해졌는지 막 야자에 뭐 나온 농담에 뭐 언니 오빠 동생, 근데 어느 날 보면 완전히 싸우고 또 왼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좋다. 아니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그 미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이웃이겠어요? 그런데 그 이웃들을 내가 미워 좋을 때도 너무 자제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친해질수록 예의를 지키십시오. 친해질수록 예의를 지키고, 힘들어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그때는 좀 견뎌내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이르자, 끝까지 이르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것, 너희 안에 사랑으로 섬김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반복적으로 지루한 것들을 성실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좀 견뎌봐, 좀 버텨봐. 그게 뭐다? 그게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되게 좋아해요. 잠언 25장 17절인데요 아, 저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거 한 절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많은 인간관계에 교회 안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기가 막히죠. 이런 게 있었어?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게 그 송이꼴보다 단 거. 그런데 맨날 슥슥슥 지나가고 잠언은 읽지도 않았으니 이게 거기 있는지 알 게 뭐예요. 성실하게 읽다 보면 이런 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소원하게 지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관계에 분명한 경계를 가지라. 이 경계가 왜 중요하냐? 경계를 가져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life together, 이게 뭐 한 주 재밌게 지나고 끝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기쁨의 공동체, 우리 계속 가야 되잖아요. life together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속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기만 하겠어요? 박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멋있겠어요? 아니에요. 지겨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저 찬양하시네. 오늘도 저 말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우리가 얼마나 미워요.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견뎌내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구약에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굳이 설명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건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더 깊은 것을 알아요. 1 더하기 1이 2인 걸 알아야 3 더하기 3이 6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야, 네가 부모 되었을 때 네 자식 사랑한 거에 억만배 이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견뎌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견뎌준다. 서로를 견뎌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극복해내는 것. 그게 이 히브리서 공동체의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선한 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life together,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길이야.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늘은 몇 학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몇 학년입니까? 여러분 오늘 몇 학년이세요? 분명히 확인해 두시고 지난주에 1학년이었는데 오늘은 몇 학년이야? 저는 여러분이 Life Together 함께 오래오래 복된 기쁨의 공동체 생활 잘 감당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나태해지지 않고 견뎌내며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